보통 우리가 블록버스터 영화, 그 제작 과정을 떠올려 보면요. 뭔가 딱 정해진 순서가 있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뭐 완벽한 각본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 승인 떨어지고 그런 공식적인 단계들 말이죠.
네, 맞아요. 경영진 승인이 딱 떨어져야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자, 이제 시작합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시기잖아요.
누구나 더 인정하는 그런 명확한 출발선이 있는 거죠, 보통은.
근데요. 만약에 스튜디오가 공식 발표를 하기도 훨씬 전에 감독이 이미 저기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거대한 세트장을 막 짓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는 뭐 단순히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단계를 완전히 넘어선 거네요.
그러니까요. 조 감독들을 막 전국에 파견해서 핵심 로케이션 선점하고 심지어 업계 최고의 배우들 캐스팅까지 비밀리에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면 이미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기 직전인 거잖아요. 거대한 기계장치가 이미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죠.
정확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의 세계를 들어가면요. 방금 말씀하신 그 비공식적이지만 아주 완벽하게 가동 중인 기계,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해부해볼 자료는요. 2026년 8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된 아주 방대하고 비당파적인 선거 캠페인 전략구조 보고서입니다. 주제는 바로 현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의 2028년 대선 출마 전략이에요.
달력을 보면 사실 지금 아직 2026년 중간선거조차 치러지기 전이잖아요. 일반 유권자들 체감으로는 2028년 대선이면 진짜 까마득히 먼 미래거든요.
하지만 그 대선을 향한 거대한 정치적 체스 게임은 장막 뒤에서 이미 맹렬하게 진행 중이라는 거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는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가 진짜 전혀 없습니다. 저희 역할은 오직 우리 앞에 놓인 이 방대한 데이터와 전략 구조를 객관적으로 뜯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특정 후보의 정치적 이념이 옳냐, 그르냐, 이걸 따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현대의 그 고도화된 선거공학이 유권자의 심리를 어떻게 파고드는가, 그걸 보여주는 일종의 마스터 클래스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상황의 겉포장부터 하나씩 벗겨봅시다. 현재 뉴섬 주지사의 스탠스가 정확히 어떻죠?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적이 있나요?
단한 번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하지만 예전에 그 CBS랑 인터뷰를 할때 중간선거 이후에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슬쩍 여지를 남기기는 했었죠.
근데 흥미로운 건 말보다 행동이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그와 연결된 정치활동위원회, 그러니까 PAC죠. 거기는 이미 1,4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초기 자금을 막 쓸어 모았고요.
네. 그리고 전국 14개 주의 지역 정당들의 자금을 팍팍 쏟아부으면서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아주 촘촘하게 깔고 있습니다.
진짜 세트장을 짓고 있는 거네요. 근데 여론조사 데이터를 좀 들여다보면요. 그가 왜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는지 그 기저의 역학을 알수 있거든요.
유고부 데이터를 보면요. 그의 전국 인지도가 무려 83%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라는 거대한 주의 주지사답게 이미 전국구 인물이라는 방증이죠.
인지도가 83%면 진짜 압도적인데, 근데 여기서 캠프의 경고등이 강하게 켜지잖아요. 인지도는 엄청 높은데, 순호감도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게 진짜 골치 아픈 지점이죠. 호감도가 36%인데 비호감도가 42%로 나왔거든요. 특히 본선 승패를 좌우할 무당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비호감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와, 그 통계가 시사하는 바가 참큰 게요. 유권자들한테 아예 백지 상태인 신인이면 차라리 새로운 스토리를 써내려가기가 쉬울 텐데요.
맞아요. 뉴섬은 이미 대중들 머릿속에 어떤 특정한 이미지로 굳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가 더 부정적인 쪽으로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브랜드 전략을 들고 나와야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걸까요?
단순히 지금 유행하는 안티 트럼프, 이 깃발만 강하게 흔들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보고서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 얄팍한 꼬리표 하나로는 선거인단 270명을 절대 못 모은다는 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뉴섬 캠프가 기획하고 있는 전략이 이른바 3층 구조의 브랜드라는 겁니다. 각기 다른 유권자 층위에 맞춰서 세 가지 페르소나를 겹겹이 쌓아 올리는 거죠.
3층 구조라. 단계별로 캐릭터를 다르게 꺼내 쓴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층들로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가장 아래층은 당내 경선을 돌기 위한 전투적 민주당원입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억눌린 분노를 달래주고 물러서지 않는 투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 경선에서는 소매를 걷어비친 싸움꾼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층은요?
두 번째, 중감층은 본선 중도층을 겨냥한 행정과 페르소나입니다. 성장과 풍요를 이끄는 유능한 CEO 이미지를 강조하는 거고요. 마지막 가장 위층은 도덕적 우위를 위한 민주주의 수호자입니다.
와, 엄청 입체적인 설계네요. 경선에선 싸움꾼, 본선에선 노련한 경영자, 마지막엔 헌법의 방패. 근데 저는 여기서 그 두 번째 층인 행정가 이미지가 참 눈에 띄더라고요.
네,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 GDP의 약 14%를 차지하잖아요. 사실상 국가급 규모의 거대 경제권인데 AI나 테크 산업을 이끈 경험은 엄청난 자산이긴 하죠.
캠페인 무대에서 나는 그냥 작은 주 주지사가 아니다. 세계 5위권 경제를 경영해본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단단한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그 화려한 쇼인도 뒤에는 끔찍한 부채가 공존하잖아요. 살인적인 집값에 압도적인 생활비, 그리고 거리를 점령한 텐트촌 문제까지.
맞아요. 최신 데이터만 봐도 캘리포니아에서 타주로 빠져나간 순인구 유출이 28만 8천 명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뉴섬이 유권자들한테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바로 미국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공화당에서는 즉각 고비용의 노숙자로 가득 찬 디스토피아가 그 미래냐? 이렇게 반격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함정입니다. 전략가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대목이고요. 이 보고서에서 최악의 메시지로 꼽는 게 바로 캘리포니아를 따라하라 이 화법입니다.
그럼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그 문제점들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무능함으로 연결되지 않게 이걸 어떻게 피하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실패의 수출이 아니라 실패를 통한 실용적 학습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실패에서 배웠다. 어떤 식으로요?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 거대한 혁신도 이루었지만 동시에 주택 위기 같은 거대한 문제들을 가장 먼저 직접 겪었다. 그래서 실패에서 배웠고 이제는 규제를 철폐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국가적 해법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우리가 완벽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매를 마저 맞고 고치는 법을 안다 이런 거군요. 방어막으로는 꽤 견고해 보입니다.
네, 굉장히 영리한 프레임 전환이죠.
근데요, 아무리 본산용 브랜드가 좋아도 당내 경선이라는 그 진흙탕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기서 뉴섬은 2028년에 완전히 새롭게 재편된 경선 캘린더라는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시험대죠. DNC, 즉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확정한 초반 경선 일정을 보면 과거 공식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정을 보니까요. 백인 위주의 아이오와가 빠지고 1월 22일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네바다, 뉴햄셔, 뉴멕시코, 미시간, 버지니아 순으로 쭉 이어지더라고요.
쉼 없이 이어지는 가혹한 일정이죠.
제가 만약 서부 해안가의 그 매끄러운 엘리트 이미지 주지사라면요. 첫 경선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보수적인 흑인 유권자들이고 이어서 러스트벨트 미시간의 성난 노조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사실이 꽤나 공포스럽게 다가올 것 같아요.
정확히 그 마찰음이 이 일정이 요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본질입니다. 보고서는 각 주마다 완전히 다른 기호 변속이 필요하다고 분석해요.
기어 변속이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긴 과거에 바이든한테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친화적인 흑인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당 주류의 지지를 못 받는다는 이미지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 다음인 네바다는요. 여긴 렌트비나 물가에 민감한 요식업 노조 영향력이 큰 곳이잖아요. 캘리포니아의 높은 물가 프레임이 바로 발목을 잡을 텐데.
그래서 네바다에서는 기후변화 같은 거창한 이념 대신에 철저하게 주거와 생활비 문제를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라틴계와 노동계급의 현실을 이해하는 실용주의자로 다가가야죠.
와, 진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야 하네요. 그리고 미시건에서는 산업정책이랑 가자지구 외교 문제까지 밸런스를 맞춰야 하고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잠재적 경쟁자들이 우글거리는 경선에서 과연 뉴섬이 어떻게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거죠.
아, 피트 부치지지가 같은 중도파나 AOC 같은 진보 아이콘들 사이에서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죠?
보고서는 공간적 차별화라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진보 성향의 풀뿌리 지지층과 중도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 양면 구조를 취하는 건데요.
양면 구조요? 그러니까 중도 후보가 탈락하면 본인의 그 행정 능력을 내세워서 표를 흡수하고 반대로 진보 후보가 무너지면 캘리포니아의 그 귀유 정책이나 낙태권 실적으로 좌파 지층을 빨아들이는 약간 진공 청소기 같은 건가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양쪽 진영 모두에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차선책으로 포지셔닝하는 거죠. 아주 기계적으로 잘 설계된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본선을 가정해 봅시다. 경선을 통과해서 진검 승부를 벌인다고 칠 때 2024년 대선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이 서부 엘리트 주지사가 마법의 숫자, 즉 선거인단 270명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냉혹한 선거인단 수확의 시간이죠. 민주방의 기본 확보 선거인단 226명을 베이스로 놓고 볼 때 보고서는 세 가지 경로를 제시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첫 번째가 러스트벨트에 올인하는 경로더라고요.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세 곳을 다 잡으면 정확히 딱 270명이 되잖아요.
수학적으로는 깔끔하죠. 하지만 현실은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자,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경로는 밑에 그물망조차 없는 외줄타기랑 똑같습니다. 단 한 주라도 잃으면 그냥 그대로 게임 오버 파산이거든요. 게다가 캘리포니아 후보한테는 문화적 거리감이 가장 큰 덕내잖아요.
그래서 캠프도 두 번째 대안을 준비하는 겁니다. 선벨트 중심 경로인데요.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를 묶어서 275명을 만드는 전략이죠.
서부 이슈에는 익숙하겠지만 거긴 지난번에 공화당이 싹쓸이했던 곳이라 난이도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결국 제일 그럴듯한 건 세 번째 하이브리드 경로겠네요.
맞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에다가 애리조나, 네바다를 섞어서 277명을 만드는 리스크 분산 구조죠.
근데 여기서 2024년 대선이 남긴 구조적 경고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AP통신 분석을 보니까 민주당이 단순히 스윙 스테이트를 잃은 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이걸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민주당 핵심 지역인 디트로이트나 필라델피아 같은 대도시권에서 득표율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상대방을 찍은 게 아니라 그냥 투표장에 안 나가버렸다는 거네요. 기권으로 분노를 표시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스윙 보터 설득에 그치면 안 되고 이 핵심 지역의 투표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조직력이 본선 승패를 가를 거라는 거죠.
진문을 직접 두드려서 그들을 다시 투표소로 데려오는 현장 조직력이 진짜 중요하다는 분석이군요. 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는 동안 공화당에서는 맹렬하게 네거티브 폭격을 퍼부을 텐데요.
야당 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겁니다.
공화당이 노릴 아킬레스건은 너무 뻔하잖아요. 엘리트주의, 오만함,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프렌치런들이 식사 논란 아닙니까?
네, 팬데믹 때 주민들한테는 엄격한 외출 자제령 내려놓고 본인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와인 파티라는 사건이죠. 이건 절대 안 놓칠 먹잇감입니다.
게다가 게티 가문이랑 얽힌 귀족적인 이미지까지 엮어서 공격할 텐데 뉴섬 캠프는 이 방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방어 매뉴얼은 아주 단호합니다. 길게 해명할수록 수렁에 빠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판단 오류했다고 아주 짧게 사과하고 즉시 경제 성과로 대화 주제를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구차한 변명 대신에 이슈 자체를 빨리 꺼버리는 거군요. 그럼 그 엘리트 이미지는 어떻게 희석시키죠?
유권자들이 잘 모르는 그의 개인사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그가 어릴 때 심한 난독증을 극복했고 화려한 백그라운드 없이 직접 와인샵을 창업해서 일군 비엘리트적인 고군분투 서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아, 꽤 그럴싸한 방어막이네요. 근데요, 아무리 개인사를 눈물겹게 강조한다고 해도 결국 캘리포니아의 강한 진보적 사회정책 프레임에 갇히면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나 교외 지역 중도층을 다 놓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순점 때문에 이 보고서가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핵심 통찰이 있습니다. 경제 실용주의가 문화적 진보주의보다 무조건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낙태권이나 민주주의 수호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식당 물가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성장 프레임을 내세워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주택, 임금, 물가, 에너지 같은 당장의 생존 비용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먼저 증명해야만 공화당의 샌프란시스코 가치라는 이념적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논리죠.
와, 오늘 심층 분석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전략 구조를 통해 뭘 봤는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아주 방대한 전략적 아키텍션을 살펴봤죠?
네, 캘리포니아의 그림자를 벗어나서 실패를 학습한 실용적 행정가로 브랜드를 재편하고요. 그 험난한 초기 경선을 뚫고 러스트벨트와 썬벨트의 퍼즐을 맞춰야 하는 엄청난 여정이었습니다.
이게 청취자분들께 가치 있는 이유는요. 현대 대선 캠페인이 약점을 어떻게 방어하고 선거인단 지도에 맞춰 메시지를 어떻게 리버스 엔지니어링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마스터클래스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뉴섬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이 기계적인 선거 공학을 이해하는 건 현대를 읽는 필수 교양이죠.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략은 2026년 현재를 전제로 한 건데요. 만약 대선이 열리는 2028년에 AI와 자동화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해서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일자리를 동시에 위협하는 진정한 파괴적 경제 위기가 온다면 어떨까요?
와, 진짜 숨막히는 가정이네요.
과연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막대한 후원을 받는 그 캘리포니아 엘리트 주지사가 기술에 밀려난 노동자들의 분노를 대변하고 그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게 어떤 공화당의 공격보다도 더 거대한 뉴섬이 넘어야 할 진짜 시대의 파도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이 화려한 캠페인 구조가 그 절망 앞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던진 이 질문,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아주 날카롭고 흥미로운 집중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